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 유럽연합 EU 화상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위장의 초청으로 EU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과 EU 관계 복원, 팬데믹 퇴치, 기후변화 대응, 무역투자 관계 강화 등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히고 중국과 러시아 등 공동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프랑스와 독일, 영국 외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4일 독일의 천연가스관 연설 사업인 노르트 스트림 2 제재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방문한 벨기에 브뤼셀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의 비공개 회견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수송관 건설 사업에 대한 우려를 거듭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송유관이 유럽을 분열시키고 우크라이나와 중부 유럽을 위험에 빠뜨리며 유럽의 이익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양국의 송유관 사업에 대한 활동을 계속 감시할 것이며 제재 여부에 대해 미국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암초에 또다시 간척 사업을 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 민간 위성에 따르면 중국은 남중국해 스플래틀리 제도의 수비 암초에 전에 없었던 새 땅을 건설했습니다. 약 28,500제곱미터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의 이 땅은 암초의 남쪽 가장자리에 추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 건물이나 레이더가 세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콜린 코 싱가포르 라자나트남 국제연구소 연구원은 새 부지가 다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새 건물이 건축되거나 전망대나 레이더 타워가 세워질 수 있다면서 헬기 이착륙장이나 이동식 무기 배치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주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하며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관련 브리핑에서 통상적인 군사 움직임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다시 관여하기 위해 손을 계속 내밀고 있다면서 지난 주말 북한의 움직임이 그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단계라면서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이 워싱턴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국방부에 따르면 그것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이었다면서 북한이 한 것으로 인해 새로 생긴 주름은 없다면서 이번 발사를 도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러시아 정부 관리 9명을 제재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24일 러시아 내 총체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상무부는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4일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이날 보고서에서 변종 감염이 지난 10월 이후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신규 감염 사례들을 차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브라질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들의 비율이 전체 감염자의 절반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41%, 남아프리카공화국 36%, 브라질은 11%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중국의 남서쪽 스촨성의 산싱두 유적지에서 아주 진귀한 황금 가면이 나왔습니다. 폭이 23cm, 높이가 28cm, 무게가 280g 정도 되는 순도 80% 정도의 금 가면인데요. 다른 형태의 금 조각과 상아, 옥으로 된 물건 등 500여 개의 유물과 함께 발굴이 됐는데 최근 중국 문화재 당국이 이 사실을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가면의 얼굴 한쪽 부분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비교적 온전한 형태입니다. 아주 큰 귀와 코, 입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서 제사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무려 3000년 전 이 산싱두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떠했는지를 알리는 유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알려져 온 중국 중원 중심의 고대 문명사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1920년대 말입니다. 밭일을 하던 농부가 땅에서 옥조각을 발견하면서 시작된 이 산싱두이 지역의 유물 발굴. 그동안 나온 유물이 5만 점 이상입니다. 1980년대에는 정교한 청동 가면이 출토가 됐고요. 지난 2년 사이에는 무려 6개의 새로운 유물 구덩이가 발견돼서 발굴 성과를 더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옛날 땅속에 묻힌 보물들이 말해주려고 하는 수천 년 전 역사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세상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또 시사상식 ABC, 오늘의 뉴스 용어는 쿠데타입니다.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뉴욕타임즈의 도서 섹션 편집장입니다. 파멜라 폴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북한의 날씨입니다. 서쪽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부와 내륙 지역은 구름 많거나 흐리고 중강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립니다. 동쪽으로는 강원도와 동해안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지역 구름 많고요. 양강도와 청진, 선봉 지역 오후에 가끔 5mm 미만의 비나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삼전이 영하 6도에서 시작되지만 황해도와 강원도는 4도에서 8도 사이입니다. 낮 최고 삼전도 영상 7도까지 오르고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는 16도에서 20도, 원산이 20도로 가장 높습니다. 동해상 앞바다 쪽은 맑겠고 먼바다는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입니다. 평양 아침 최저 5도에서 시작돼서 낮에 17도까지 오르고 신의주는 2도에서 11도, 개성 6도에서 17도, 원산은 6도에서 20도입니다. 함흥 3도에서 19도, 청진 2도에서 10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The Supremes의 Where Did Our Love Go?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갔나요? 듣고요. 오늘 소식 준비하겠습니다. Baby.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 총선에서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전국 혼란이 한동안 계속될 전망인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대 수백 명을 석방한 소식, 또 독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처를 다시 시행한다는 계획을 결국에 철회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이스라엘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총선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23일 2년 새 네 번째 총선을 치렀는데요. 출구조사 결과 과반을 확보한 정당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로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재직권 여부도 불투명해졌고요. 이스라엘 전국이 한동안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보통 출구조사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텐데 출구조사는 결과는 어땠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3대 방송사가 각각 출구조사를 실시했는데요. 방송사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리쿠드당이 31석에서 33석 정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총선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대항마로 떠오른 야이르 라피드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예시 아티드당은 16석에서 18석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리쿠드당이나 야티드당 모두 다른 군소정당들과 연합을 해도 과반 확보는 어렵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24일 아침까지 개표가 약 87% 정도 진행됐는데요. 현재로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드당은 당내의 초정통파 세력과 다른 극우 보수 정당들을 합쳐도 과반인 61석 확보가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의회가 모두 120석입니다.
네, 반 네타냐후 연합 사정도 비슷하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예시 아티드를 중심으로 이 중도 좌파 정당들이 다 연대한다고 해도 과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네, 다른 군소 정당들의 지지는 확보한 상황입니까?
네,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우파 정당들이 네타냐후 총리와는 연대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야미나 당을 이끄는 나프탈리 베네트 전 국방장관이나 이 아랍계 정당인 라메, 만수르 아바스 대표는 양쪽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베네트 전 장관이라면 네타냐후 총리 측근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최측근이었는데요. 맞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최측근이었는데요. 현재는 비판자로 돌아서 네타냐후 총리의 지도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야미나당은 7석에서 8석 정도를 확보해 이른바 킹메이커로 떠올랐는데요.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의 강경한 민족주의 사상을 공유하고 있는 베네트 전 장관이 궁극적으로는 그를 밀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 베네트 전 장관 측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관심은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집권을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15년 동안 재임한 이스라엘 역사상 최장수 총리인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에 뇌물수수와 배임, 사기 등의 부패 혐의로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기소되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 결과 연정 구성조차 불투명해지면서 그의 정치적 미래도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의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백신 접종을 진행하면서 가장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도 바로 이 점을 부각하면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었는데요.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불신과 코로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책임을 넘어서기는 힘들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두 진영 모두 연정 구성이 실패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다 다시 총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상에 유례 없는 정치적 혼란 속에 지난 2019년 4월과 9월 그리고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까지 2년 새 총선을 4번이나 치렀는데요.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전날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이 4번의 선거로 비싼 대가를 치렀고 국민 신뢰를 잃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네, 24일 늦게나 나올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 연휴를 앞두고 직접 투표장을 찾는 대신에 우편 투표나 부재자 투표 등 사전 투표를 한 유권자가 예년 선거보다 두 배가량 많아서 개표가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군부가 시위자들을 대거 석방을 했다고요?
네, 24일 반쿠데타 시위로 수감 중이던 수백 명을 석방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 수감자 변호인 등 목격자들을 말을 인용해서 이날 오전 10시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인센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을 태운 버스 약 15대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얼마나 됩니까?
네, 600명가량입니다. AP통신은 미얀마 국영 MRTV 보도를 인용해서 628명이 석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의 한 고위 교정 당국자도 AFP통신에 익명을 전제로 인센교도소에서 남성 360명, 여성 268명이 석방됐다고 전했습니다.
네. 석방된 사람들 가운데 AP통신의 기자도 있었다고요?
네, AP통신 사진기자인 테인조 기자가 지난달에 이 시위 현장을 취재하다가 체포됐었는데요. 미얀마 언론에 따르면 이 테인조 기자에게는 공공 위반 혐의가 적용돼서 최대 징역 3년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미국 백악관과 언론인 협회 등이 미얀마 군부 측에 그를 즉각적으로 석방하라고 촉구해 왔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번에 미얀마에서 체포된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현지 시민단체인 정치범 지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이래 지금까지 적어도 2천 명 이상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미얀마의 시위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군부의 유혈 진압이 계속되고 양곤과 만달레이 등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지역이 늘면서 주요 도시의 시위가 확연하게 주춤한 양상입니다. 반면에 지방을 중심으로는 산발적이지만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시민 불복종 운동은 확산하고 있다고요?
네, 범민주 진영은 시민들 희생이 늘면서 침묵 시위나 파업 등 시민 불복종 운동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양곤의 경우에는 대다수 상점이 문을 닫았고 고기나 야채를 파는 가판대도 사라졌고요. 거리로 오가는 행인들도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시민들은 직접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하는 대신 쿠데타를 규탄하는 팻말과 촛불을 세우는 이른바 무인 시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희생자 소식도 계속 들리고 있네요.
네, 정치범 지원협회 AAPP에 따르면 지금까지 275명이 군부의 유혈 진압에 사망했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어린 희생자가 23일 목숨을 잃은 7살짜리 소녀입니다.
7살 소녀가 어떻게 목숨을 잃은 거죠?
네, 소녀의 언니가 미얀마 현지 매체에 밝힌 걸 보면요. 만달레이에 사는 이 소녀가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요. 군인과 경찰들이 아버지를 쐈는데 무릎에 앉아있던 소녀가 총에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위 현장에 아니라 집에 있다가 총을 맞았다는 거네요?
네, 현지 언론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미얀마 군경은 최근 시위와 무관하게 주택가를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날 만달레이에서 사망한 희생자 가운데는 14살 소년도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집에 문을 닫다가 가슴에 총을 맞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얀마 군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책임을 시위대 쪽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에서 164명이 시위로 목숨을 잃었다면서 슬픈 일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이 시위대가 기물을 파괴하고 불안을 조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 등이 파업에 나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민 대통령 등 민간 정부 지도자들을 구금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치 국가 고문의 재판 과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24일에 다시 심리가 열립니다. 이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 확산 우려를 이유로 해서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독일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서 다시 봉쇄 조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었는데 다시 철회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24일 독일 16개 주 총리들과 화상으로 다시 긴급회의를 연 뒤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전날 공개했던 이 재봉쇄 계획을 취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독일 정부가 부활절 연휴가 낀 다음 달 18일까지 기존 봉쇄 조처로 복귀하기로 했었는데 이 결정을 뒤집은 이유가 뭔가요?
네, 메르켈 총리가 24일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재봉쇄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이 재봉쇄 결정이 일리가 있었지만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실제로 이걸 이행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봉쇄 조처를 다시 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네요.
맞습니다. 예, 메르켈 총리가 그러면서 이 재봉쇄 결정이 실수였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자 23일 독일 정부가 발표했던 조처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오는 4월 1일부터 5일간 모든 대면 종교 행사를 금지했습니다. 또 모든 대중 집회도 금지됐고 대가족 모임도 제한됐는데요. 예, 이 기간엔 두 가구인의 또는 성인 5명까지만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기간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아야 했었는데 다만 식료품점만 4월 3일에 문을 열도록 했었습니다.
네, 이 철회하긴 했지만 최근 많은 나라가 코로나 관련 제한을 해제할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독일이 반대로 강화하려고 했었던 이유가 궁금하네요.
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할 조짐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독일은 새로운 유행에 접어들었다면서 영국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류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새 바이러스가 감염률이 높고 오래간다라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네, 최근 독일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감염률이 인구 10만 명당 107명 정도입니다. 또 23일 기준으로 이전 24시간 동안 약 7,500명이 새로 바이러스에 감염됐고요. 2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을 텐데 백신이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옌스스판 독일 보건부 장관은 3차 유행을 막는 데 필요한 충분한 백신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독일 내 감염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걸 막을 백신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독일 전체 인구 가운데 약 9% 정도가 적어도 한 차례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사가 만든 이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미국에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 쪽에서 해당 백신의 효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최근 해당 백신의 3상 임상시험 결과 면역 효능이 79%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측은 아스트라제네카사가 근거로 한 정보가 너무 오래됐다면서 이 백신 효능의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네, 아스트라제네카사의 반응은요?
네,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최근 공개한 효능이 지난 2월 17일까지 수집한 자료의 중간 분석 결과였다고 설명했는데요. 곧 최신 자료에 기반한 초기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조지아와 콜로라도에서 총격이 잇따라서 도합 18명이 승인 후속 대책을 모색하자는 건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일으켰던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에 배심원단이 확정됐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내각 인준이 마무리돼가고 있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를 촉구했다는 소식부터 봐야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총기 규제 강화 입법을 시급하게 진행하라고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상식적인 절차에 1시간은커녕 1분도 지체할 필요가 없다면서 상원과 하원에 있는 나의 동료들에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조치를 제안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총기 규제 입법 두 가지. 어떤 것들입니까?
네, 하나는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을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상원의원일 때 이 제한 입법을 한 적이 있다. 장기간 법률로 존속하면서 대규모 살상 사건이 줄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공격용 총기, 대용량 탄창. 과거에는 제한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풀렸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법사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지난 1994년 관련 입법이 성사가 됐었는데요. 10년 한시법규로 효력이 만료가 됐습니다. 당시 총기 소유 옹호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관련법 시행에 반대 여론이 컸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말하는 총기 규제 입법, 나머지 하나 뭡니까?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입법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 두 개가 이달 하원을 통과했는데요. 먼저 HR8 법안입니다. 이 총기를 사거나 거래하는 당사자들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현재는 연방법에 따라서 총기 거래 면허를 가진 업자들만 신원조회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래에 관여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 등으로 이 신원조회 범위를 넓히도록 하는 법안 내용인데요. 온라인 거래에서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HR1446 법안이 있는데요. 이 신원조회 기간을 기존의 사흘에서 열흘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법안들을 최종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는 상원이 행동할 때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에 관한 상하원의 반응도 볼까요?
네, 공화당의 저항이 좀 강합니다. 이날 상원에서 총기 규제 입법 관련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테드 크루즈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은 총기와 관련된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민주당은 어리석은 규제 쇼를 벌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의 원인이 총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규제 입법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한테도 총을 빼앗으려는 시도다라고 크루즈 의원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장할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공화당 소속인 척 그레슬리 법사위 간사도 이런 입장을 뒷받침했는데요. 최근 발생한 사건들은 경찰에 대한 자금 지원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라면 뭐 총기 관련 사고겠죠?
그렇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잇따라 발생한 총격 사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의 스파, 휴양시설과 안마업소 세 곳에서 총기 난사로 한인 4명을 포함한 8명이 숨진 데 이어서 22일에는 콜로라도주 볼더의 식료품점에서 총기 난사로 10명이 희생됐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19일 애틀란타를 방문해서 한인사회 대표 등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또 이날 23일 백악관 연설에서는 콜로라도 총격 사건 때문에 부인 질 여사와 함께 큰 슬픔에 빠진 상태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유족들이 무엇을 느끼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고 희생자들의 미래를 앗아간 현실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콜로라도 총격 사건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지 경찰이 23일 희생자 9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20세 데니 스통 씨, 62세 린 머리 씨, 65세 조디 워터스 씨 등인데요. 한인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스통 씨를 포함한 희생자 3명은 사건 현장인 식료품점의 종업원이었다고 업체 측이 발표했고요. 나머지 6명은 장을 보러 나왔거나 이 식료품점의 업무에 협력하는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네, 희생자 가운데 경찰관도 1명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가 됐죠.
네, 사건 당일 볼더 경찰국 소속 에릭 탈리 경관이 현장 출동 직후 대응 과정에서 순직한 사실을 경찰 측이 공개했는데요. 이 탈리 경관은 정보기술 업체에 근무하다가 40세 때 사명감을 느끼고 경찰학교에 입학했던 인물이라고 주요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0년에 가까운 친구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목숨을 잃은 것이 경찰복을 입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네, 자 용의자에 관해서 알려진 것 어떤 겁니까?
네, 이름은 아흐마드 알 알리비 알리사고요. 21살의 시리아 출신 이민자로 현지 언론과 주요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 무력 분쟁이 한창인 시리아의 라카에서 어릴 적에 미국으로 이주했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에는 조용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소년이었다고 지인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알리사 씨가 무슬림, 이슬람 신도인 점과 이름이 좀 특이하기 때문에 놀림을 당하면서 반사회적 성향이 커지고 정신질환까지 앓게 됐다고 알리자 씨의 형이 온라인 매체 데일리비스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일으켰을까요? 범행 동기 파악됐습니까?
범행 동기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혐오 범죄가 이 콜로라도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요. 인종이나 특정 집단을 표적으로 삼은 정황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당국은 용의자 알리사 씨한테 1급 살인 혐의 10건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경찰과 현장에서 대치하던 도중 다쳤던 곳을 치료받은 뒤에 현재 볼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입니다.
네. 자, 다시 총기 규제 얘기를 돌아가 볼까요? 이 공화당의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입법이 실현될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서 하원을 통과한 신원조회 강화 법안들만 하더라도 상원에서 채택하려면 이 60표, 60표가 필요한데요. 현재 민주공화 양당 의석수가 50대 50 동수입니다. 더욱이 바이든 대통령이 23일 연설에서 제안한 공격용 총기와 대형용 탄창 거래 제한 입법의 경우 실현이 더 어려울 전망인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50표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거라고 MBC 뉴스가 분석했습니다.
네, 의회에서 입법이 어렵다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기자들을 만나서 총기 안전을 위한 조치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만연한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들한테 밝혔습니다.
네, 자 언론 반응 보겠습니다.
네, 대다수 언론은 총기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두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과거 공격용 총기 제한 법규를 시행한 10년 동안 대형 총기 난사 사건이 40%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는데요. 이 법규가 시한 만료된 직후 10년 동안에는 140%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CNN 방송도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 때문에 어느 때보다 이 총기 규제 논의가 여론의 지지를 얻는 시점이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배심원단이 확정됐네요.
네, 지난해 5월 조지 플로이드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릭 쇼빈 전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 경찰국 소속 경관의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단이 23일 확정됐습니다. 배심원 12명 그리고 대체 인원 3명까지 총 15명 명단을 재판부가 발표했는데요. 본격적인 진술 청취가 오는 29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네, 자 먼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이 어떤 일이었는지 되짚어봐야겠죠?
네, 작년 5월 25일 있었던 일인데요. 이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 시내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플로이드 씨를 현행범으로 경찰이 붙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데릭 쇼빈 당시 경관이 플로이드 씨를 땅바닥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뒤에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제압했습니다. 플로이드 씨는 그날 밤 사망했는데요. 당시 플로이드 씨가 제발 숨을 쉴 수 없다 이렇게 호소하는 동영상이 다음날 온라인에 퍼지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네, 당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고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유독 흑인들을 좀 가혹하게 대한다는 논쟁이 커지면서 조직적 인종차별과 경찰력 과잉 집행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졌는데요. 9월에는 또 이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 씨가 경찰관으로부터 7차례 총격을 당해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더 커지고 장기화했는데요.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대선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쇼빈 당시 경관 어떤 처분 받았습니까?
네, 사건 직후 동료들과 함께 해고됐습니다. 이 각각 2급 살인과 조력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번 사건이 인종 문제에 관여가 된 일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에 누가 들어갈지 관심이 높았습니다.
네, 자 확정된 배심원단 구성 보죠.
네, 백인이 9명, 흑인이 4명, 기타 인종 2명입니다. 인종적으로 좀 골고루 안배가 된 걸로 언론이 평가하는데요. 남성은 6명, 여성이 9명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4명, 30대와 40대 각각 3명, 그리고 50대 4명, 그리고 60대 1명인데요. 이 재판장을 맡은 피터 카일 판사는 이번 재판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점을 고려해서 배심원들의 이름이나 정확한 나이 등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업도 이 화학 학자와 사회복지사 그리고 간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배심원이라면은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네, 재판을 지켜보고 유무죄에 대한 평결을 내리는 게 배심원의 역할입니다. 미국 시민의 헌법적 의무 가운데 하나인데요. 공판 과정을 모두 지켜본 뒤에 이 일반 시민의 상식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겁니다. 판사가 그래서 재판의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이 평결 사항을 참고를 하는데요. 판사가 반드시 평결대로 판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제도를 본따서 국민 참여 재판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네, 자 플로이드 씨 유족들은 어떤 지원을 받았습니까?
네, 약 2,700만 달러 배상금 지급에 이 미니애폴리스 시 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와 별도로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진행했는데요. 경찰국을 아예 해체시키고 대체 방범 조직을 도입하는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내각의 상원 인준이 거의 마무리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상원이 22일 마티 월시 노동부 장관 지명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15개 주요 부처 장관에 대한 인준 절차가 마무리됐는데요.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장관 후보 15명이 한 명도 낙마하지 않고 상원 인준을 받은 것은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쪽의 반응 좀 볼까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22일 월시 지명자의 인준안이 통과됨으로써 상원이 바이든 대통령 장관 지명자 15명 모두를 확정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혔는데요. 이 슈머 대표는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 등 이례적인 상황이 있긴 있었지만 상원이 인준을 신속하게 끝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전임 행정부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지금 한 두 달 만에 장관 인준이 마무리된 거니까요. 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나 그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도 보다도 더 빨리 장관 인준이 끝난 겁니다.
예. 자, 다른 주요 지명자 인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런데 그 주요 부처 장관들 외에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내각 인사가 더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5개 부처 장관 외에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미 국가 정보국장, 무역 대표부 대표, 환경보호청장 등 강력급, 장관급 관리가 있는데 이 중에 네 자리는 이미 인준이 끝났고요.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과학기술정책실장 두 자리는 아직 인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행정부의 첫 예산관리국장 지명자는 본인이 사퇴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니라 텐든 예산관리국장 지명자는 인준 과정에서 과거 이 막말을 했던 게 논란이 됐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텐든 지명자 본인의 요청을 수용해서 지명을 철회한 뒤에 아직 새로운 후임 지명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악관 소속인 과학기술정책실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에릭 랜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를 지명했는데요. 아직 상원에서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러고 보면 바이든 행정부 내각은 처음 지명자를 발표할 때부터 화제가 계속 따랐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다양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은 역사상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성을 보이는 내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초 내각 지명자 가운데 백인 남성은 32%였는데요. 4년 전 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 초기 내각은 그 비율이 백인 남성이 73%에 달했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색 인종입니다.
네, 역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강요들도 많죠?
그렇습니다. 이 피트 브로저지 교통부 장관은 사상 처음으로 성소수자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의 장관이고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최초의 이민자 출신이자 중남미계 국토안보부 장관입니다. 또 로이드 오스티 국방장관은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고요. 데팔랜드 내무장관은 원주민 최초로 연방정부 강요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내각 인준이 마무리되면 상원의 인준 표결도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가 내각 외에도 각국 대사나 연방정부기관 책임자 또 각 부처 부장관까지 한 1250개에 달합니다. 이 비영리 정부 감시기구인 파트너십 퍼블릭 서비스가 이 중에 이 790개 자리를 추적한 결과 현재까지 상원 인준을 마친 지명자는 23명에 불과했고요. 39명에 대해서는 현재 인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아직 후보 지명조차 되지 않은 자리는 460개가 넘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여기까지입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민간정부가 무너지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는 쿠데타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쿠데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쿠데타의 어원은 프랑스어입니다. 쿠는 부딪힘, 때리기, 타격 등으로 번역하며 예상치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충격을 주는 것을 뜻합니다.
The power grab took place following days of tension between Myanmar's military, the Tatmadaw.
그래서 일격, 결정타, 불의의 타격, 전격적 행동 등의 뜻을 가지며 여기서 더 나아가 놀라운 방법으로 신속하게 어떤 일을 성취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다음 대타에서 D는 내가 줄어든 형태로 영어에서는 전치사 오브에 해당합니다. 에타트는 영어의 스테이트와 같은 뜻으로 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국가의 일격 혹은 국가에 대한 일격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Thailand's military staged a coup on May 22nd, calling it necessary to prevent civil war.
한국 국립국어원은 쿠데타를 무력으로 정권을 뺏는 일로 정의합니다. 또 쿠데타는 지배 계급 내부의 단순한 권력 이동으로 이루어지며 체제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과는 구별된다라고 설명합니다. 브리테니커 온라인 사전은 쿠데타를 쿠라고도 하며 소수 집단이 기존 정부를 급작스럽고 폭력적으로 전복하는 것으로 뜻풀이했습니다. 또 쿠데타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군이나 경찰 또는 다른 군사적 요소를 일부나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리테니커 사전은 혁명을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를 위해 일한 많은 사람이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와는 달리 쿠데타는 오직 정부 지도자들의 급속한 교체로 이어지는 위로부터의 권력 교체라고 설명합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쿠데타 가운데 하나는 1799년 프랑스 브리메르 쿠데타였습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당시 이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았습니다. 또 프랑스 제2공화국 시절 루이 나폴레옹 대통령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1851년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쿠데타는 19세기와 20세기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서 자주 발생했습니다. 또 아프리카와 미얀마, 태국 등 아시아에서도 쿠데타가 감행됐습니다. 한국에서는 1961년 박정희 육군 소장에 의한 5.16 쿠데타가 있었고 1979년엔 전두환 보안사령관에 의한 1212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클라인센터 집계에 따르면 지난 1945년과 2019년 사이 쿠데타가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는 남미에 있는 볼리비아로 모두 37차례 달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쿠데타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노래 한 곡으로 잠시 쉬어가실까요? 아니타 워드의 Ring My Bell입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하면서 독서 인구가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매주 수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 미국에서는 읽을 책을 고를 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목록과 비평을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권위를 인정받는 기준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책임자를 초대했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의 도서 담당 에디터 파멜라 폴 기자인데요. 지금 바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Yes, I'm Pamela Paul. I'm the editor of the New York Times Book Review, and I oversee books coverage at the Times. I also host the Book Review podcast, and I'm an author of a number of books.
네, 저는 파멜라 폴입니다. 뉴욕타임스 일요판에 나가는 도서 섹션 제작과 편집을 책임지고 있는 에디터인데요. 평일신문에도 도서 관련 기사거리가 있으면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관한 모든 기사가 저를 거쳐서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운영하는 도서평론 팟캐스트도 진행합니다. 직접 책을 낸 적도 몇 번 있고요.
미국에선 흔히 유명한 책을 꼽을 때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뉴욕타임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모든 걸 책임지고 관장하시는 겁니까?
I'm in charge of everything related to books from distribution to manufacture to retail. And I'm in charge of.
네, 도서 평론을 쓰거나 출판 문화 산업 전반에 관한 뉴스가 있으면 저와 저희 팀 소속 기자 3명, 총 4사람이 책임지고 독자들에게 전해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뉴욕타임스 지면에 반영된 내용이 도서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새로 나온 책들은 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베스트셀러 목록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 뉴스룸 전체와 사업국이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목록 선정에 관한 공정성, 효율성, 그리고 비밀 유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폴 기자가 좋은 책을 고르는 기준은 뭔가요?
Am I fulfilled? Am I challenged by? Do I feel like I share?
읽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책, 그게 좋은 책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가치가 담겨 있고 흥미로운 정보가 있다면 도전을 주게 되죠. 실용 서적뿐만 아니라 소설 같은 문학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의 존재 가치는 감동인데 이 감동은 도전의 다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책을 읽고 난 뒤에는 행동 양식이 바뀌거나 세계관이 달라지거나 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얼마 동안 이 일을 해오셨습니까?
I've been at the Times for actually 10 years now. I started off as the children's books editor.
뉴욕타임스 기자가 된 지는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시사주간지 타임을 비롯한 매체에서 10여 년 동안 일했는데요. 뉴욕타임스 합류 이후 어린이 서적 담당 기자를 하다가 2013년에 도서평론 에디터가 됐고 2017년에 책에 관한 모든 기사를 책임지는 지금의 위치로 승진했습니다.
그럼 20여 년 전에 언론에 입문하신 계기는 뭔가요?
I always wanted to be a writer, honestly, and I started off working in media mostly on the business side. So I began my career.
언제나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브라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 외국 생활하다가 언론계에 입문한 뒤에 텔레비전 방송에 이 뉴스 다큐멘터리 원고를 썼어요. 처음엔 경제 분야에 관심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경제 매체 이코노미스트 소속으로 기사를 썼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경제에 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숫자 노름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경제 보도의 중요성을 낮춰보는 건 아닙니다. 저와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전문 분야를 바꾸신 거군요. 책을 전문 분야로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Well, right now I specialize in books, but for me that isn't really a specialization. For me that's really one of the broadest things you can cover as a journalist because books are about all subjects, right? Books are about history, biography, foreign policy, science, economics, political theory.
전문 분야라기보단 기자로서 다룰 수 있는 가장 넓은 분야를 이 자리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에 담긴 소재와 주제는 무궁무진하니까요. 역사, 인물, 외교정책,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게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관한 기사를 쓰는 기자는 그것들을 다 꿰뚫고 있어야 하는 거죠. 언론인으로서 책을 담당하는 사람은 진정한 만물 박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다방면의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언론인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You know, I have to say, I think coming to the New York Times was probably a highlight of my career because I grew up in a New York Times family.
뉴욕타임스 기자가 됐던 때가 20여 년 경력의 하이라이트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뉴욕타임스 가족의 일원으로 자랐거든요. 저희 집은 모든 뉴스를 뉴욕타임스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 신문을 읽으면서 컸고요. 거기에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해 보였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릴 때 읽으면서 꿈을 키웠던 신문에 직접 기사를 쓰게 된 그때, 그때가 바로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꿈꾸던 신문사에서 도서 섹션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기까지 여성이라서 겪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I actually have never felt in any way in the media industry like being a woman was a disadvantage. I think actually
사실 저는 언론계에서 20년 넘게 활동하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서 분야에서는 여성이라는 성별이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섬세하게 행간을 읽어내고 차분하게 분석하는 일들을 해야 하니까요. 또 여성들은 남성보다 잘 듣고 공감 능력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다고 생각해요. 기자직에 적합한 성향이죠. 물론 제 경우를 일반화하진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처한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만의 경험에 비춰서 여성들이 겪는 불이익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It's very hard for me to assign a number to something, but I think, you know, it depends on how you define press freedom. I think
한마디로 점수를 매기긴 좀 어렵습니다. 언론 자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요. 넓은 범위에서 보면 미국에서는 언론 자유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들여다보면 사정이 좀 달라지는데요. 최근 경기 침체 여파로 경영에 압박을 겪는 매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권력이 탄압하는 요인은 없지만 경제적인 요소 때문에 언론 자유가 도전받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뭡니까? 10년 뒤엔 어떤 모습일 거라고 기대하세요?
I've learned really never to plan too much because I think that my own career path has been really unpredictable. I graduated.
글쎄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깨달았어요. 살다 보면 예측하지 않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니까요. 언론 생활 초창기에 태국과 홍콩에서 한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아시아에 가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었거든요. 앞으로도 예측 못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행동하려고 해요.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즐기고 있나, 다른 하나는 내가 좋은 가치를 대중에게 나누고 있나,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에 따른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하다 보면 10년 뒤에 더 발전한 언론인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would say that it's important to look at these issues globally because there are so many disparities from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 모두 편차가 심해요. 발전된 나라들은 아주 상황이 좋은 반면에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심각할 정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나라들의 상황을 개선하도록 그곳에 계신 분들도 노력하고 외부에서도 돕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파멜라 폴, 뉴욕타임스 도서 에디터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에벨린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스머프, 비밀의 숲 함께 보면서 표현 배워볼게요. 스머프 마을의 꾸러기 4인방, 스머페트, 똘똘이, 덩치, 주채기. 어느 날 스머페트가 숲속에서 우연히 마주친 동그란 눈에 파란 몸을 가진 정체모를 친구가 숲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립니다. 그의 정체가 궁금한 스머프 4인방은 파파 스머프가 접근 금지 구역이라고 한 비밀의 숲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배울 표현, I'm really freaking ou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 mean you no harm. We're looking for the lost village. Wow!
What the?
I'm really freaking out, you guys!
I'm really freaking out, you guys. Freak out 하면 놀라다, 기겁하다, 너무 흥분해서 정신이 없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I'm really freaking out. I'm losing control of my emotions. 나 돌아버리겠어, 미쳐버리겠어. 예를 들어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놓쳐서 심하게 당황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 missed the project deadline. I'm freaking out. 프로젝트 마감 시간을 놓쳤어. 미쳐버리겠어. 파파 스머프 몰래 들어간 비밀의 숲은 처음 보는 생물들로 가득 찬 신비의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감탄도 잠시. 스머프 4인방은 마법사 일당에게 쫓겨 도망가다 만나고 싶어 했던 정체모를 친구와 다시 마주치게 됐는데요. 비밀의 숲에서 새로운 경험과 처음 보는 생물들 때문에 기겁한 스머프가 한 말. I'm really freaking out.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We mean you no harm. We're looking for the lost village. Wow!
What the hell?
I'm really freaking out, you guys!
오늘은 I'm really freaking out 이라는 재밌는 표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again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 재밌는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again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